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신 편지를 다시 대하게 됩니다. 남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받은 저희들에게 그분들에게 가르치셨듯이 가르치실 때에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오늘은 로마서 1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1절, 2절만 이게 일종의 트랜지션의 그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는 말씀이니까 1절, 2절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전체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11장을 읽어보니까 11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구약시대 율법 준수 외에 다시 하나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2장은 자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 준수 외의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2장부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1절 2절이 일종의 그 트랜지션 같이 11장까지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12장부터 16장 2절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설명 중간에 실천적인 원리의 토대로서 말씀하신 것이 1절, 2절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의 너희들은 산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라. 여기서 섬기라는 뜻이 예배하라는 뜻이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토대가 되면 실천적인 몇 가지 재난적인 말씀들을 얘기하셨는데 로마서 가 12장의 첫 두 개의 절들에서 우리는 사도바울이 쓴 로마서의 이론적 전개가 끝나고 마지막 실천 부분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나 로마서가 강권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서론격이 되겠다. 이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에 대한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지요. 예, 그리 인정될 것이다. 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유니언, 연합한,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함을 경험하는 삶이다. 왜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여러분 희생 제물로 바쳐라 했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목에다가 피를 흘려서 죽여서 제단 양쪽에다가 둘러가면서 피를 다 뿌리고 나서 껍질을 벗기고 살코기와 내장과 대변을 다 정리해서 토막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자가 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죽음에 대해서 이미 넘어가서 나처럼 십자가를 주고 죽기 위해서 따라와야 되는 그것이 제자의 첫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죽어야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부활을 못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부활하는 살아남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기에 아버지를 향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나서 죽어도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 사도 바울은 심하게 내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감사의 삶, 희생제물의 삶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자기 이기심에 대해서 죽어버리면은 남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바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살아서 희생 제사물이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삶이 쓰여지는 제단에 불태워지는 삶, 그게 영적 섬김, 영적 예배라는 거죠. 날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내 뒤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이상한 책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책이었지만은 그 쓴 사람이 뭐 서울대 출신이 어딘지 그러면서 선교사라고 하게 됐는지 어떻게 돼서 그 사람 간증이 그냥 날마다 너 내려놓는 삶인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저자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주 그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날마다 내려놓는다니까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놓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내려놓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내려놓을 게 없어요. 질 거는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날마다 내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 심령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자존심을 교만을 사람이 알아주는 서울대 출신 뭐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서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 제자 시작도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서 전부 다 불교인이 돼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식으로 돌을 닦겠다고 날마다 내려겠다니까 그게 불교 신자고 힌두교 신자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장사 속에 놀아나는 거죠. 그 기독교 출판사의 장사 속에 놀아나는 거죠. 베스트셀러가 돼야 팔리니까. 별볼이 온 사람이 있으면 그게 팔리겠습니까? 별볼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볼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리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이건 제자 시작도 모르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기를 부인을 안 하니까 날마다 내려놔야 할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 아니잖아요. 제자 시작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서 이제는 주님처럼 즐겁게 죽음을 체험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가야 돼요. 정책을 쓰려면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 이렇게 돼야죠. 내려놓을 자체가 죽었는데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자, 그게 그리스도와 죽음으로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에 못 박혔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똑같이 그날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말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야 되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스스로는 이건 동기 유발을 못합니다. 이게 세상이 다른 종교는 자기가 동기 유발을 해요.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집을 떠나야 된다. 시달타 호마르트 그거 아니었습니까? 인도 카피라 성의 성주로 살면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가정을 떠나고 성을 떠나고 왕자를 떠났죠.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붙잡혔어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 삶이 유지되도록 이끌어주고 그 은혜로 감사에 봉사하는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날마다 맺고 삽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살아있는 희생제사물인 영적 예배자입니다. 희생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자기를 희생으로 바치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희생물이 즐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분이요, 자기 자신이 예배에 바친 희생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원하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시작이 뭐겠지? If you wish, or if you want, 너가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따져 계산해보라는 거죠. 아, 난 그런 사람을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이건 제자가 아니고 은혜 받을 자리가 아닌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 사도바리 강조는 그겁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께 아니니까 너를 살리신 아버지 그리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부터 끝이 살아서 희생제사물이 사는 영적인 섬김, 영적인 예배다. 그 이야기죠. 그 영어 표현으로 worship을 그냥 worship으로 끝나지 않고 service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몸과 영혼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 서비스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번역에 그냥 섬긴다는 아까 글자를 넣었죠. 그죠? 영적 섬기는 것이다 그랬죠. 영적 예배 행위다 그 뜻입니다. 그니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니 부수적으로 하나님 우리 바이금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자기가 기쁘시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사회에서 이러면 그렇습니다. 참된 부부는 그렇습니다. 부부가 되고 나서 결혼이 연애 무덤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를 챙기게 돼서 당신이 이제 나를 응? 잘해줘야 돼. 그러나 연애 때는 잘 보이려고 자기가 즐겁게 희생을 해요. 하면서 기뻐요. 상대방이 자기 막 돈 써서 사주면 즐겁게 먹으면 기뻐요. 그러다 오다서는 지 주머니 나가기 싫고 남편이 아내가 되어줘도 불평하고 맛있는 걸 안 해준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 짧은 연애 기간에도 그 정신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해주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서 상대방의 즐거운 자체를 보고 내가 기뻐하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이게 영원히 그 자세입니다. 사람의 제일 대 목적이 무엇이냐. 장로교가 시작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즐겁다.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1대1로 나머지를 다 포기하고 나는 저 여자, 나는 저 남자 하는 게 결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엘리지블한 여자를 포기하고 엘리지블한 남자를 포기했을 때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때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즐겁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나 자신까지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만 생각해도 즐겁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의 삶의 가치가 부여되더라. 이게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해주신다고 기쁨이 더 커지시고 우리가 자신을 기쁘지 않게 해서 기쁨이 줄어드시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요. 모든 것이 무한하게 크신데 우리가 뭐를 하나님 마음에 더 기쁘게 더 해줄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라고 우리 자리에 와가지고 컨디센딩 우리 자리에 와서 너희들 보니 나는 너무 좋아 그러시잖아요. 우리 인간사회에서 그 말이 맞지만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은데도 불가사의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 나는 기뻐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면 우리 수준에서 그 이야기를 하실까요? 애들이 네? 갓난이한 때 엄마 아빠 또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똑같아.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 지한테는 그게 안 통한 것 같아요. 너무 어른스러워져가지고 연근이네 이러는데 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 상대해 주신다는 그 배려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자리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영광 받기를 거절하시고 자신을 비웠다. 가 가장 낮은 노예 자리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희생제사물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바치는 분이시고 희생제사물이 되셨듯이,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죽었다 살아났듯이 우리 보고는 영적으로 나와 함께 죽고 너는 육적으로 부활한 체험한 사람으로 너희들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희생제사를 바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제사장처럼 하라. 이 모든 게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결국은 안 나와야 됩니다. 나온다 말은 한쪽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행위를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자는 하나님께 기분 나쁘게 한 것뿐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 관계에 기분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행위로서 가정을 꾸미는 사람은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가족 구성원의 그 불순종이 나머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죠.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전개된 부분이 두 가지로 적용이 되거든요. 하나는 교회라는 전제에 적용을 하고 하나는 교회 멤버 개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그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서의 삶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로서의 서로 간의 삶, 이 두 가지를 항상 적용하는 훈련이 앞으로 읽을 때 필요합니다. 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생각이 변화를 받고, 그래서 그 생각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하는 의지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변화된 행동순으로 끊임없는 변화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루었다 하고 변화했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변화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완성한 자리에 갔다. 끝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입니다. 질문에 할 이야기 있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옵니다. Sunday Christian. 예배당 안에서만 두 시간만 Christian. 딱 문 밖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눈에 불을 고, go get'em. 잘 거 끝까지 챙기고, 배가 좀 세일하면 새벽부터가 제일 먼저 1등하고, 많이 챙기고, 다른 사람 자리까지 만들어 가서 잘 계속만 챙기고,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은 go get'em보다 더 심한 사람이죠. 그러니 예배당과 밖에 삶이 너무나 다르다. 즉, 신앙과 생활이 다르다 할 때는 한국교회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게 그겁니다. 그저께 한국의 그, 저기, 마지막 최근 데이터가 뭐였어요? 20.2%? 그리스도인의 신뢰도가 20.2%라 그래요. 개신교로 이야기하죠. 20.2%인가 얼마나 예배당 안과 밖의 모습이 달랐으면 생활하고 신앙이 달랐으면 신뢰도가 20%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2절에 그런 생각을 바꾸고 그랬죠. Renewal of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사도바울의 명령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바뀌는 게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Mind change of mind. 생각이 바뀐다. 이거 되고 나면은 그 생각에 따라 행동으로 하고 싶은 의지가 발견이 되고, 그럼 의지가 결정이 나면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따지는 마음에다가 호소하는 겁니다. 감정을 먼저 건드리면 쓸모가 없어요. 이건 죽어버려요. 감정은 의지를 유발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마음에,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겠다면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일단 바꿔놓고 나서 어린애가 됐으니까 예수님 어른처럼 바뀌어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거든요. 요거를 하는 것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명령인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말씀을 들여다봐야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상태가 보이니, 아, 이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겸손하고 바뀌는 거죠. 이 끝없이 바뀌는 겁니다. 거울이 희미하게 만들어서 내가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바꿔놓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깨끗한 거울 앞에 있기 때문에 나의 조금만 부족한 것이 벗어날 수가 없도록 드러나야 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창조주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나는 그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건데, 우리 그게 싫으니까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개조를 하잖아요. 시사선택을 하는. 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주요 공부가 전 이겁니다. 나의 죄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한테 우리의 감사를 나타낼 때 어디서부터 변화가 마땅히 있어야만 할까? 이제는 알겠죠?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에서 변화가 있어야만 변합니다. 그러니 기독교 영화를 보고 기독교 콘서트를 가고 연극을 보고 감동이 돼서 울고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나오고 나서 뭐 변화가 안 나오죠. 그런데 자기는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면 말씀에다가 초점을 안 두고 다른 거에다가 감정을 유발하는 대로 자꾸 찾게 되니까 날마다 뭐야, 아이스크림만 먹고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영양분이 골고루 된 주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 말씀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쓰신 성령님이 은혜로 변화시키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11장까지의 그 말씀 전개를 구약시대까지 풀어서 해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니 예수님의 영이 있으신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먹이시고 골고루 채우시고 또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격려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 우리의 의지도 행동도 감정도 따라가 바뀌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맛보기를 원하니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우리에게 부족하고 못마땅한 게 너무나 많으나 예수님을 벌내려서 우리는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하시기로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저희들이 믿고 매달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실 때마다 낭망치 않도록 격려하시고 채워주십시오.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저희들을 자랑으로 이끄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